마따니 아들 스바댜와 바소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밀기아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않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모든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조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이 말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읽어도 그 뜻이 어떤지 참 어렵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은 아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들어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년이 되어서 은퇴한 분도 계시지만 여러 형편상 조기 은퇴한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은퇴한 분도 우리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또 그동안 몸담은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은퇴할 때는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목사님들도 은퇴 후에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직에서 분주하게 활동하던 분이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빈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간의 긴 시간이 지나면 하나같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다.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되고 갈 데가 있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할 일이 있고 갈 데가 있고 만날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여생을 보람있게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무언가 채우고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사는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게 될 터인데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놓을 것이 많도록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거룩한 고민들을 마음속에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여러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지금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셔서 식사를 하시게 됐답니다. 이 선교사님은 연세가 70이 다 된 목사님인데 본래 이 필리핀에서 이 선교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셔서 몇 해 동안 이 편안한 목회도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중에 그 두꺼운 필리핀 선교지가 너무나도 눈에 밝히고 있지 못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대상은 아무도 그 나라에서도 돌보지 않는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20년이 넘도록 함께 생활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아직 70이 채 되지 않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뇌종양이 생기셨고 또 치매 판정도 받으셨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 하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선교사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모님은 형편이 아주 아주 어렵다고 말씀을 했답니다.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앞에 앉아계신 이분들, 이 선교사님들의 이 얼굴을 보니까 아주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인데 그건 아주 숱한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대접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동안에 인도, 필리핀 등에서 선교를 해왔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허락하신다면 남은 여생은 네팔로 들어가서 이 네팔은 아직도 신분제도가 엄격해서 카스트 제도가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 네팔의 가장 밑바닥 계층, 이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라고 불리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나병에 걸려 버림받은 불쌍한 이 여성들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는 목사님의 가슴이 너무나도 찡하게 울려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오신 분 중에 또 한 분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은 상당히 고위직의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제 은퇴했다고 평안히 살지 말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수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감동이 와서 그래서 이 장로님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활동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수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여러 개 세워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학업이나 무슨 기술 습득을 마친 다음에는 무조건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지를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유익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이면 그들에게 꼭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게 해서 그들이 돌아가 자기 나라의 선교사처럼 살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여러 해 동안 노력해 오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님은 더욱더 낮은 자리에 임한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겨서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렸던 그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과 연계해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병이 거의 퇴치되었습니다만은 동남아 지역은 아직도 1600만 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방치되어 있고 지금도 매년 수십만 명이 신규 발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치료와 이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그런 장로님이신 거죠. 제가 그분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장로님에 대한 케이스도 제 마음속에 상당히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는 한 커플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막 40대에 진입하는 젊은 부부였답니다. 이 남편 되는 사람은 찬양사역이 아주 탁월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곳에서 이 찬양사역을 많이 한 이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이시고 또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를 동남아 나병 환자들 위해서 마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서울 강나루 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신대원에 지금 2학년에 재학하면서 이제 앞으로 학업을 마치면은 선교사 훈련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 들어가 남은 여생을 바칠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접하는 목사님이 이 젊은 전도사님 대회를 보니까 얼마나 이 인물도 훌륭하고 모든 게 좋게 보였는지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도 있구나 마음에 그렇게 감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젊은 전도사님 네 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지나간 긴 세월 동안 이 선교하는 일에 협력할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와서 보고는 아무도 자위하는 사람이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 그 피고름 나고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 곁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그런 리가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자기의 후임자를 보내달라고 지난 20년이 넘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전도사님 네 분을 저의 후임자로 주셨다고 하면서 아주 아주 크게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이 목사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99.9%의 사람들은 더 잘 먹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 입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위세를 부리며 살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과감한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욕망에 부환회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주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깊이 기도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한 분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 사셨던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벳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말이고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에벳멜렉을 넷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사람 개인의 고유한 어떤 이름이 아니라 아마 직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왕의 내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다 사람도 아닌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루디아 아니면은 이집트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 선민의식이 강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있는 그 유다 사회에서 왕의 최측근 인사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너무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시는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왕국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비운의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결박이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고 이 왕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 자식이 칼날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왕입니까?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 차례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고 유다의 왕들을 끌어내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들을 세우는가 하면은 쓸만한 인재들은 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면서 그 대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가시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아무런 힘이 없는 허울만 왕일 뿐이지 실권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 멜렉은 이런 실권도 없는 정말 이 연약한 허울만 있는 왕을 지키는 내시였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힘없는 왕 곁에 아주 무기력한 그런 내시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유다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궁안에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면서 왕과 에벤 멜렉을 한데 묶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왕이 힘이 없었으면은 그 곁에 머물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방 사람을 데려다가 내신을 삼았냐고 아마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에벤 멜렉은 불쌍한 왕 곁에 정말 불쌍한 내신으로 힘들고 이 어려운 삶을 버텨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은 그가 고단했다, 그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자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거의 몰락해가고 있는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전하는 태풍의 핵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선지자들은 이런 예언을 냈습니다. 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도 걱정할 것 없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아멘, 우리말로 그렇다는 얘기죠. 환호하면서 방백들은 박수를 보냈겠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유독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절대로 그와 같은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채찍으로 아프게 때리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채찍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미 채찍이 너희들에게 가해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니 차라리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랴.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라.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평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차라리 빨리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외치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왕에게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는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바보 같은 왕이 얼마나 왕이 무기력한지 자기 신하들이 와서 얘기하는 그 말 거역하지를 못하고 너희들 손안에 있으니까 너희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은 내가 어떻게 다른 의견을 내겠느냐고. 신하가 왕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왕이 신하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 선한 예레미야를 지켜주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와서 커다란 구덩이에다 던졌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38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놓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려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부터 이런 구덩이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지금도 있죠. 뭐 구덩이라고 해서 뭐 조그만한 무슨 뭐 그런 구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 커다란 아주 방만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구덩이의 모양도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 이거이 아니라 항아리를 묻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는 조그만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둥그렇게 말이죠. 속은 이렇게 배가 부른 그런 구덩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밑에는 그냥 진창뿐인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아주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구덩이, 줄로 달아서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배가 이렇게 부른 그런 구덩이인데 전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옆을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입구에 가더라도 그 모양은 천정에 맨손으로 그냥 매달려 있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도저히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거기에다 조그만하니까 누군가가 그 위에서 밧줄 같은 것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거기서 나가지 못하는 이 불가능한 그런 이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떨어지면은 소위 말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였는데 그런 곳에 이 예레미야를 던진 것이 꼼짝없이 이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진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 에벤멜렉입니다. 이 에벤멜렉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레미야를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는 왕궁의 내시였지 않습니까? 유다의 그 정세 누구보다도 자세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무슨 실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세는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들이었습니다. 아, 서슬이 서이 시퍼런 그 신하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예레미야를 구명하자고 말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게 옳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무슨 아무런 방법도 없고 더구나도 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벳멜렉 자신도 이방인으로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나마 자기가 거기에서라도 버틸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줄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 그 사람들이 눈밖에 나면 자기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나라는 멸망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 상황은 아주 어렵고 가진 힘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이 예레미야를 구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에벤멜렉은 아주 깊은 고민하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 굶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달랐습니다. 그가 죽는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이 위기만 극복하면 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에벤멜렉은 달랐습니다. 유다인도 아닌 이 이방인인 에벤멜렉은 내가 뭘 나서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에벤멜렉은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말하면 이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그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나가서 왕 곁으로 다가가 그에게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왕이시여, 그대로 놔두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8절과 9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을 형편이 됐습니다 하니, 그는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합니다. 저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지금 구출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 예레미야가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무기력한 왕이긴 했지만은 에벤멜렉에게 이 왕이 밀명을 내리게 되죠. 네가 사람들을 30명 거느리고 가서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구출해라.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고, 밧줄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이 낡은 옷들을 이어붙여서 밧줄처럼 이 구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면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몸에 겨드랑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붙이게 한 이후에 그를 가까스로 끌어올려서 극적으로 이 예레미야, 이 선한 선지자의 목숨을 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한 토막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에 나섰나? 아무도 이 예레미야를 구출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에 나섰을까? 왜 나섰을까요? 만일 발각이라도 되는 날이면 목숨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왜 에벤멜렉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에벤멜렉이 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에 불과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깁니다. 더군다나 그는 예레미야가 비록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전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평강을 외치고 되는 많은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저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비록 구덩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은 진실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로서 하나님의 그 참 선지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라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하려고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 이중적인 신앙인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따라 비겁하게 행동하고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계산된 그런 행동을 하고 나는데,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믿는 그대로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동으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데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믿음에 따는 사람, 믿음에 따라 희생하는 사람, 믿음에 따라 거룩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 믿음에 따라 뭔가 하나님의 일에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과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죠. 39장 15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왕궁이 불타고 왕의 두 눈이 뽑혀서 붙잡혀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너 에벤멜렉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딱 하나 말씀하셨는데 이는 네가 어떻겠습니까? 나를 믿었음이니라. 네가 나를 믿고 믿음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너 믿음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주겠는데 그게 바로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에벤멜렉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구출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여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상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낙이나 되었을 때에 용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상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의 에벤멜렉처럼 우리도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용기 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벤멜렉에는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인종이 달랐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피부 색깔도 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른 게 있었는데 그는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그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분이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모든 면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를 죽이려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내는 일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다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 곁에 우리를 갖다 놔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거, 그들과 똑같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욕망을 우리도 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나쁜 방식대로 우리들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전혀 그 색깔이 구별되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것이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는 다른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진리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은요 수가 많지 않아요. 적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 속에 있고 외롭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올바르게 정말 믿음을 따라 결단할 때 우리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칭찬은 우리가 못 받겠지만은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색깔이 달라지고 세상과 다르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닮게 될 겁니다. 세상과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우리는 예수님 색깔의 옷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색깔이 우리의 색깔이 돼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시간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스스로 한번 오늘 저녁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 남은 시간 내가 뭘 위해서 살까? 지금까지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가 지금까지처럼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가정 안과 직장과 교회 주변과 뭐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지 혹은 작은 일이든지 믿음의 사람다운 결단을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되고 때로는 그것이 희생이 되고 또 눈물이 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세상과 다르고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깊이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도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듯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상급과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 부와 내동하듯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세상과 같은 색깔의 삶이 아닌 이제는 다름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닮는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달게 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따님의 대학 졸업을 위해서 출타 중인 집사님,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졸업하는 딸들에게도 하나님 계속해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 눈 수술 후에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석 권사님 바이러스 감염으로 몇 주째 힘들게 지납니다. 주님 강한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 권사님 오랜 시간 지병으로 고생 중입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치료해 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노안으로 고생하는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로날로 새로움을 얻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바친 손길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까지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알지 못해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다 들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루리 성도 대답하였다.
알 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주님 인도와 따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